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직접 무기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21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 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와 한일 중 정상회의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김태효 1차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 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자, 한일 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인데 김태효 1차장 말대로 한일 중 세 나라의 협력체제가 완전히 복원될 수 있을는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정상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 세 나라의 협력체제를 김 차장이 말한 대로 완전히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그동안의 3국의 협력체제가 균열이 생긴 원인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밀착해왔고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제 심도 깊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미한일 세 나라의 밀착이라는 것이 동맹을 강화하고 또 특히나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세 나라 간의 협력과 공조를 이제 심화시켜 왔던 것이 특징이었고요. 또 한국과 일본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그리고 타이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 굉장히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데 미국과 행보를 사실상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세 나라 간의 균열이 계속돼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현재의 그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또 미한일 세 나라의 이 동맹과 관련한 그 밀착과 연대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협력체제 복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다만 이 세 나라가 모두 더 이상 관계 악화를 말하자면 불러와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식이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배경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등의 그 첨단 기술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수출 중단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을 잃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번 회담 성사의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실 한국 정부와는 달리 이번 정상회의에 관련한 기대를 제한적으로 좀 낮추고 있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보면 이번 회의를 통해서 3국 간의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네.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을 밝히고 있는 한국 정부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전문가는 뭐 열렸다는 것 자체에서 일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2008년 12월에 첫 회의가 열린 이래 한일 중 정상회의는 짧게는 1년, 길어도 3년 정도는 간격으로 개최가 돼 왔는데, 이렇게 4년 5개월 만에 회의가 열리는 이유, 최원기 기자가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그곳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동북아시아의 그 국제 그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일 중 그 정상회의가 시작된 것이 그 지난 2008년부터인데요. 당시에는 어떻게 합의가 됐었냐면은 세 나라가 그 매년 돌아가면서 정상회의를 열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열고 베이징, 서울, 도쿄 이런 식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열자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그 열리지 않은 그런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2012년에는 영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당시 일본이 그 센카쿠 열도를 그 국유화하는 조치를 했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그 3년간 회의가 열지 못했고요. 또 2019년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회의가 그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그 동북아 안에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국제 질서가 크게 바뀌었죠. 2022년 2월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이 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밀착을 하고 또 한국과 일본은 그 미국과 상당히 결속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을 하고 오커스 또 워싱턴 선언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상당히 밀착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 동북아시아에서는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의 그 전략적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이에 따라서 그 이번 그 한일 중 정상회의가 지난 한 4년 이상 열리지 못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 이번에 다시 이제 서울에서 열리게 되니까요. 이것이 이를 계기로 해서 조금 그 한일 중 관계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얘기가 뭐 나옵니다만은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흐름, 그러니까 미국, 한국, 일본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한중 관계, 일중 관계가 참 껄끄러워졌다 이렇게 뭐 역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조 그리고 대응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의 껄끄러웠던 관계를 개선하도록 계속 압박을 해왔고요. 2년 전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활발하게 펼쳐져 왔었던 것인데요.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다 보니까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말하자면 굴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맞서고 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의 관련 입장, 남중국해와 타이완에 대한 입장에 그 공조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되어 왔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동북아시아에 말씀하신 대로 신냉전 흐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주변국들의 역학관계를 바꿔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의제로 인적 교류, 경제, 통상, 기후변화, 보건 등 6개를 꼽았는데요. 그러면 북한 문제는 논의가 안 될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 한국 대통령실이 그 6개 의제를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인적 교류나 경제, 통상, 과학 이렇게 6개만 포함되어 있고 북한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따라서 북한 문제는 아마 정상회담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아마 그 중국의 반대 또 사안의 그 민감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동 성명에는 그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커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예외적인 그 사안이 있는데요. 그 납북자 문제입니다. 아, 과거 사례 그러니까 2018년 그 한일중 7차 회의가 있었고요. 2019년 그 한일중 8차 회의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동 성명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그 표현이 두 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아마 그 공동선언이나 이런 데 그 들어가지 않더라도 납북자 문제는 아마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참고로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4일 그 일본 교도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기시다 총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한일 중 정상회담에 가서 틀림없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납북자 문제 이 문제를 반드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로 이번 정상회의에 논의될지 그리고 이것이 공동 성명이나 선언에 반영이 될지 지켜볼 그럴 대목입니다.
네, 이 북한 문제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한중 관계가 나쁘면 북한 문제를 풀기가 역시 어려운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쁘면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한국과 중국 관계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꽤 오래전부터 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입장차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북한 핵 문제의 원인과 해법 모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은 최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이 시간에도 과거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함께 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북한 문제를 푸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건 지난 2년여 동안에 미국과 극한적으로 대립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입장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전문가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중국이 그동안 이 한일 중 정상회의에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갔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번에 다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중국이 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마 그 중국 나름대로 한국, 일본을 비롯한 그 동북아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그런 그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미중 관계에는 갈등이 상당히 고조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계속 가는 것이 중국에게 불리하고 또 이 같은 그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결속을 해서 중국과 대결하는 것은 더욱 그 중국에게 나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일본의 이 동맹으로 결속하는 것 그 자체를 막지는 않겠지만 너무 밀착을 해서 이것이 중국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가는 것은 막아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보조적인 카드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중 관계는 지난 30년간 무역을 중심으로 참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봤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무역 적자를 본 거는 두 나라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에 그러니까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은 사실 대외 수출에 국민총생산의 거의 80% 가까이를 의존하는 그런 수출 주도형 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경제 전반에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큰데요. 사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악화되어 온 상황을 뭔가 좀 전환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 무역 적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중국이 한국의 수출을 저지하고 있는 때문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두 나라의 이제 수출 형태에서 수출입 형태에서 변화가 왔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이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완성품을 이제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무역이 주였다면은 최근에는 중국의 중간재 자금률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댈 필요가 없어졌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한국이 이제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13억 인구의 엄청난 말하자면 시장이고요. 또 한국과 말하자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그런 국가로서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는 이제 불가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웃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상황인데 어떻게 균형을 취하는 것이 한국의 최선일까요?
네, 전문가들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가 다 다르지만은 전문가들의 이제 그 주류의 목소리를 좀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그 동맹 관계를 그 한국 외교의 이제 기본축으로 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한일 관계 개선 또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최대로 좋다. 이런 것이 그 주류 그 목소리입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일부에서는 그 외교를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강화되면은 한중 관계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는 그 관측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외교는 한미 관계, 동맹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동시에 한국 중국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한국과 중국 관계,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최고로 좋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에는 중국에서 리창 총리가 참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도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 방문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이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한국 대통령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이 된 겁니다. 그 한국과 중국에 말하자면 굉장히 밀접한 경제관계라든지 북한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협조관계라든지 필요성들을 감안할 때 이 중국의 말하자면 국가주석이 10년 넘게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고요. 두 나라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그 중국을 방문한 것은 마지막 방문이 지난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 시절인데요. 현재 순서는 시 주석 중국 측이 이제 한국을 방문할 것이 이제 그 순서가 돼 있는데요. 이번 회담 정상회의 삼국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좀 더 그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 중 정상회의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번 그 한일 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번 그 한일 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의 여러 전문가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 소개를 했는데요. 대체로 그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그 이번 그 한일 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성과물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아마 성과물을 그 공동성명 같은 걸 보더라도 아마 경제, 교육, 인적 교류 이런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많으니까 큰 것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비판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21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비판을 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실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그러나 북한과 이란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압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수입하는 공작기계의 70%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요. 이 북한 러시아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당연합니다. 그 양측이 이제 굉장히 그 뜻을 같이 한 부분인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이 무기와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국가 이익에 부응하고 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예. 북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탄과 미사일을 러시아가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의 반미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나라 다 미국과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유엔 안보리나 이런 국제 무대에서 북한으로서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는 군사적 경제적인 지원도 러시아로부터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군사적으로는 첨단 무기 그리고 관련 기술, 한 예로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한 기술이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경제적으로는 원유라든지 식량 이런 북한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화, 북한이 또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내 경제적으로 이 경화를 대가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관계가 말하자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경제의 일부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포탄이라든지 이런 장비 등인데 이것을 굉장히 신속하게 또 여러 가지 그 재원이 맞지 않습니까? 중국, 예. 북한과 러시아가 같은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바로 이런 것이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갖고 또 머지않아 올해 안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과연 어떤 무기가 얼마나 러시아에 넘어갔는지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밝혀진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북한이 그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는 크게 그 두 가지입니다. 탄약 그리고 이제 단거리 미사일 두 가지인데요. 그 이와 관련해서는 그 한국 그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 2월에 밝힌 것이 그 가장 최신인데요. 그 무기 거래는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시작이 됐고 북한이 그 러시아한테 6,700개 가량의 컨테이너를 그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아마 포탄이 두 가지 종류가 갔는데 152mm 포탄과 방사 포탄 이런 걸로 해서 한 300만 발 이상이 그 북한이 그 러시아에 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네. 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이 그 러시아의 그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급을 했는데 아마 수십 기 이상을 공급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40발 이상이 발사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것은 두 가지 탄약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전투기, 잠수함 같은 최신 무기와 인공위성, ICBM 기술을 지원받기를 원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포탄 지원의 대가로 전투기나 잠수함 같은 이런 무기와 기술을 지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요. 미국이나 이런 서방의 정보 당국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려운 사안이고요. 또 당연히 북한과 러시아 모두 이 무기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미국이나 한국 당국은 이제 러시아의 군사 정찰 위성 관련 기술이 북한에 제공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두 차례 그 발사에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 이것을 북한이 이제 세 번째로 그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또 그에 앞서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한 기술을 이전에 말하자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당연히 또 서방국들은 전투기나 잠수함 등의 최신 무기를 러시아가 이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이 어려운 북한 경제가 좀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북한과 그 러시아 그 무기 거래로 북한이 그 일부 그 경제적 혜택을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은 그 자강도 또 평안도 이런 거에 그 수백 개의 군수공장이 있었는데 그동안 잘 돌지가 않았죠. 이것이 잘 가동이 안 됐는데 러시아의 그 무기 수출을 함으로써 지금 가동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 이런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그 무기를 받는 대가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물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도 아마 대량으로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기름도 공급을 하고 또 각종 그 물자 이런 것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그 최근 그 북한에 공급한 것 중에 하나 이제 기름이 있는데요. 백악관이 그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3월에 러시아가 북한에 그 16만 5천 배럴을 공급을 했다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저희가 주목해 볼 점은 러시아가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는 건 틀림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그야말로 벌떡 일어서고 좋아지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 하나를 그 예를 들어 보면 러시아가 지난 3월에 준 것이 그 16만 5천 배럴이니까 매년 같은 매달 같은 양을 그 1년 내내 줬다고 계산을 하면은 올해 가령 그 러시아가 북한에 연간 200만 배럴을 준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북한이 그 2017년에 그러니까 제재를 받기 이전에 기름을 얼마를 썼냐면 정제율을 대개 900만 배럴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16만 배럴을 준다고 매달 16만 배럴을 준다고 해도 900만 배럴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절반도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러시아의 지원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고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한국을 방문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터너 특사가 21일부터 한국을 방문해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한국 정부 당국자와 탈북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번 방한의 배경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아울러서 터너 특사는 한국 내에서 탈북민 그리고 납북 피해자 가족 등을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면담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죠. 사실 터너 북한 인권 특사는 그동안 이제 그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계속해서 그 활발하게 대화를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상황은 사실 지금 이 비핵화 문제, 북한과 관련해서 핵심 관심사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 대화를 오랫동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터너 특사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중국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탈북자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얘기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것은 그야말로 터너 특사가 그 전서부터 얘기해온 건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머물다가 이제 강제 송환되는 그 강제 북송 얘기, 그러니까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와 중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그 탈북자를 그 난민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이기 때문에 송환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강제 송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국제사회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박해, 탄압을 받다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난민이고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로 보느냐, 난민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처리 절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터너트크자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그럼 중국에 가서 그 탈북자들을 직접 그 인터뷰를 해서 면담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 탄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중국으로 탈북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먹을 것을 찾아서 불법 입국한 사람인지 그 여부를 따져서 확실하게 증거를 유엔이 제시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네. 터너 특사는 또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이후에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까?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터너 특사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 내부에서 공개 처형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간동사상 배격법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그런 법률을 제정한 사례들을 인권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사례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내 상황에 인권 상황에 진전이 있다라고 보는 외부의 전문가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지난 10년간에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서가 이 종합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어떤 최초의 보고서였는데요. 이것이 나온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에서의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이렇게 오히려 악화됐다고 하는 것이 또한 미국이나 또 국제 인권 단체들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그런데 좀 관심을 끄는 것이 방한 중에 터너 특사가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선유도 섬입니다. 멀리 떨어진 섬인데 여기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뭐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거기를 가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최 기자?
네, 여기는 그 북한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77년에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선유도에서 그 한국의 그 고등학생을 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7년에 북한 공작원이 그 한국 선유도 그 해수욕장에 있는 고등학생 김영남, 이민교, 이명호 등 다섯 명을 납치해 갔는데요. 이것이 그동안 그 북한이 계속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통일부가 여기에서 이 같은 고등학생들이 납치됐으며 이를 잊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그 송환 기념비, 송환을 바라는 그런 기념비를 제막을 했는데 이 행사에 그 방한 중인 터너 특사가 그 방문을 해서 제막식을 함께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예, 이 학생들이 이제 조금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고등학생들 다섯 명 전부가 군산에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납북된 건 아니고요. 네 명은 홍도에서 납북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송환을 기원하는 비가 제막된 것은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있었고요. 바로 이 행사에 제막 행사에 터너 특사와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함께 방문을 한 겁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과 함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비판한 내용, 그리고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한국을 방문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여행시 이달부터 새롭게 마련한 나는 인플루언서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주한 미국 대사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우즈라제야 미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이 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유튜버와 대담을 나눈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우즈라제야 차관은 영상에서요. 자신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며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 그리고 지원을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라면서 이를 위한 각국 정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비정부 민간단체와 지역사회 리더, 젊은 전문가와 학생들과도 협력한다면서 이들의 관점과 생각을 아는 것이 업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유튜버 강하나 씨를 소개했는데요. 그의 경험과 생각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아 차관은 강 씨에게 탈북 전과 후 자유와 인권에 관한 생각의 변화를 물었는데요. 강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에 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왜 이렇게 억압당하고 자유롭지 못한지 생각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정착한 후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유와 인권 그리고 책임에 관해 배웠다면서 이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을 배웠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제아 차관의 질문에 강 씨는 탈북민이 북한에 관련된 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제아 차관은 강 씨의 조언을 워싱턴에 돌아가면 꼭 전달할 것이고 강 씨의 이야기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그리고 중국 내 탈북자 등 70에서 80%는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하나 씨처럼 이 한국 등지에 정착한 탈북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행 씨가 새롭게 마련한 나는 인플루언서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발언의 자유가 없던 북한을 탈출해 세상 밖으로 나온 이들이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솔직 담백하게 공개하고 탈북자로서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대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모습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 자유의 가치를 배우고 알리는 탈북 여성 인플루언서들. 지금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여기 롯데시네마에 왔는데 여기 롯데시네마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롯데시네마랑 좀 다른 곳입니다.
2006년 우연히...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인플루언서 정유나 씨. 동기부여 강사와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일상의 경험을 비롯한 북한 관련 체험과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비싼 커피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장어 너무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다.
지난 15일 찐 부자들만 간다는 영화관을 처음 가본 탈북녀.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또 한 번 놀랬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30대 여성 탈북민 정유나 씨가 그녀의 19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탈북 후 처음 가본 곳이라며 영화관 체험을 공개했나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커피를 금방 이렇게 맛도 훌륭합니다. 완전 고급진 원두를 갖다가
고급스럽게 꾸며진 극장 안 곳곳을 보여주며 커피도 한 잔 들이키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화 관람을 준비하는데요.
와, 나 이렇게 누워서 영화 처음 봐.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단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다가 잠들면 어떡해. 너무 편안해서. 영화에 집중 못하고 잠자잖아.
침대처럼 뒤로 젖히는 푹신한 의자에 기대어 영화를 감상하는 정유나 씨. 관람을 마치고 복도로 걸어 나오는 정 씨의 손은 냉커피와 생수가 들려 있습니다. 자강도 출신 탈북민 정유나 씨. 구수한 억양으로 시청자들의 귀를 즐겁게도 합니다. 8일 올린 영상은 자본주의 달걀을 처음 본 북한 여자의 놀라운 반응이란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자본주의 달걀이야.
자본주의 달걀?
어, 자본주의 달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래?
싫어.
아까 땅바닥에다가 효명화 시키려고 한바탕 굴렸어 지금 한 바퀴. 충격 받으면 안 돼.
어, 알았어. 어,
노란 물.
다른 것도.
볼래?
야, 이건 뭐야?
몰라.
색깔이 왜 이 모양이야?
자본주의 달걀이니까 그래.
누가 봐도 평범한 찐 달걀 노른자의 노란 색깔을 본 두 탈북민의 반응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를 노란색으로 표현한다라는 한 구독자의 설명에 찐 달걀 노른자를 자본주의 달걀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한국의 신조어 알아보기 시간도 마련했는데요.
아빠, 킹받는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킹받는다. 그냥 느낌으로.
아, 그래서 힘을 받는다 그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닌가?
힘 받는다고? 어, 예를 들면 아, 킹받아 진짜 이런 거. 어, 처음 들어봤어? 그 회사에서도 킹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못 들었어요? 어, 그 한국에 킹받는다 이런 신조어들 많이 있는데 그런 말로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열받는다, 화가 난다는 말을 킹받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건데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종종 한국 젊은 층이 사용하는 신조어나 외래어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어 소통에 지장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화 충격을 유쾌한 입담으로 풀어가는 정윤혜 씨는 차와 집 등 개인 소유가 가능한 점,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당장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점 등을 한국 내 문화 충격으로 꼽았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정윤아 씨는 2022년 미국의 투자가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한국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로저스 회장의 동시 통역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 이거 너무 자세하게 나온다. 교회도 있네요. 칠골 교회라는 게 있는데
2021년부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자칭 평양세대 김서화 씨의 김서화TV 100여 개의 동영상이 게시됐고 약 1,400만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8만 5천 명에 가까운 구독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탈북해 2020년 한국에 입국한 김서화 씨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라면 누구나 거쳐 조사를 받는 한국의 국정원에서의 경험을 소개하는가 하면 지난주 영상 중에는 평양 여자의 구글맵 여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눈에 띕니다.
아, 여기 지금 막 머란먼거리라고 나오니까 막 설레네요. 제가 여기서 진짜 많이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아, 진짜 눈물 난다 여기 보니까. 나의 고향. 여기 머란먼거리를 통해서 제가 여기 김일성 경기장에도 진짜 많이 갔고 그리고 개선문도 진짜 많이 갔거든요. 이제 개선문이 저희 집
평양 개선문에서 만수다리까지 이어지는 모란봉 거리를 구글 지도로 들여다보는 김서아 씨는 새록새록 떠오르는 추억에 잠기다가도 인공위성 사진에 떠있는 평양의 구석구석을 안내하기 바쁩니다.
잠깐 안쪽으로 들어가보자. 너무 자세하게 나와있네. 유경 호텔도 있고 여기 8년도에 들어가 보니까 저 외관을 좀 유리창으로 이렇게 좀 만들고 막 불꽃 축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부는 이제 텅텅 비어있죠 여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텅강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연애도 많이 하고요. 그 보안원들이 또 연애하는 것도 단속을 해요. 야 너희 뭐 부모 불러 뭐 전화번호 대 막 그러고 이렇게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학교 때 어떤 친구 야 나 어제 누구랑 연애하다가 보안원한테 걸렸어 막 그러고 재미있어요.
김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남과 북의 다른 한국 전쟁에 관한 시각도 확인하게 됩니다. 조국 해방 전쟁 승리기념관 앞 분수대를 보는 김 씨. 한국전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에게 선전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면서 근데 아마 진짜 주민들은 승리했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지방 진짜 궁금하다. 평양 사람들은 다 승리했다 생각하거든요.
남한과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한국을 포함한 서방에서는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촉발됐으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오랜 준비 끝에 남한을 침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유엔 공식 기록과 냉전 후 기밀 해제된 소련의 문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1953년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서아 씨 역시 서로 다른 남한말, 북한말을 화두로 삼았는데요. 이날의 이야깃거리는 남편입니다.
아, 나 나그네란 말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나그네라고 한대, 남편한테.
아, 그래?
어, 나 처음 알았어. 나그네라는 말. 그러니까 좀 그게 북한에서 지방 사투리인 것 같아.
아니야, 나그네라는 말은 지나가는 과객을 보고 나그네라고 하지.
어, 나는 그 충격적인 게 그 자기야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자기야라고 하잖아, 오빠. 배우자에게. 근데 북한에서는 자기야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야, 저기요. 자기 여기 뭐 여기
완전 반대로네.
어, 반대가.
우리 나그네가 지나가는 사람인가?
아, 맞네.
북한 수도 평양과 지방 간에도 다른 언어 문화가 있다는 점이 김수아 씨를 놀라게 했는데요. 김 씨의 이야기는 가정의 달 5월을 의식한 듯 자신의 가족에 관한 사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맥현이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가? 정말 사탕과자를 제가 받아도 그 김씨 일가의 초상화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받아먹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서 못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그리우면은 진짜 저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신랑이랑 뭐 인증가게 한 번씩 놀러 가기도 하고 나들이 그런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14만 구독자를 보유한 평양만사 채널의 김길선 씨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1,560개의 동영상을 제작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 약 4,360만여 회를 기록하는 활발한 탈북 여성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제2자연과학원 출입기자로 활동하다 1997년 탈북했습니다. 기자 출신인 김 씨의 채널에는 북한 정권을 고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달에 제작한 10개가 넘는 영상물 중 5개 영상에서 북한의 경제와 최고위층의 부정부패, 주민통제들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북한 관련 연속 강의를 통해 구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일 출연자를 초대해 함께 북한 주민의 속사정을 풀어놓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의 이 시간에는 북한의 불쌍한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남자들,
남자.
세대주들.
한국 현지 시각 16일 평양만사의 화두도 북한 남성이었습니다.
있는 북한 남자들 역시 여자들 못지않게 불쌍하고 또 불쌍한 인생들이야. 북한에서는 남편을 버려먹이고 자식을 버려먹이고 악착같이 뛰는 여자들이 그 남편이 무기력해 보여서 이런 말이 돈다고 그러잖아. 장마당에서 아침에는 동상이고 점심에는 반신상이고 밤에는 송장이라고 그래놓잖아.
예.
그 아침에 동상이란 뜻은 무슨 뜻인가?
일일 서 있잖습니까? 아침에 깨어나서 그러자면 뭐 직장을 한 게 다 문을 닫았지. 이 머리 굴이 있는 사람들도 다 어디 나가 벌어먹을 수 있게 뭐 또 환경 자체가 막아놨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김 씨는 이 영상을 통해 어엿했던 북한 남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책임이 김 씨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영상에 달린 100여 개의 댓글에는 북한 남성들의 10년 군복무가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나는 내용. 그래서 북한의 남성을 나그네라고 부른다 등의 댓글을 달렸습니다.
제 북한 지금은 안가이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니까
지나가는 농담사.
농담사가 밤에는
송장이라고.
송장이라고.
그냥 이렇게 후 이렇게 온갖 다 이렇게 늘어져서 그저 이렇게 시달린 차를 이렇게
자,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 자유의 가치를 배우고 알리는 탈북 여성 인플루언서들의 일상과 시선을 살펴보는 나는 인플루언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동사의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영어의 동사는 크게 12개의 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없는 생소한 시제도 있어서 다소 까다롭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e can use many verb tenses to talk about the past, but the simple past is what we use most often.
우리는 과거에 대해 얘기할 때 많은 동사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We form this tense by adding ed or d to most verbs in English.
우리는 대부분의 영어 동사에 ed 또는 d를 붙여서 이 시제를 만듭니다.
But English has many verbs with irregular past forms.
하지만 영어는 불규칙한 과거형을 가진 동사도 많이 있습니다.
Such as say, have, go, be, and see.
그러니까 ed나 d로 끝나지 않는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ay, said.
말하다, 말했다.
Have, had.
가지고 있다, 가졌다.
Go, went.
가다, 갔다.
See, saw.
보다, 봤다. 동사 원형과 과거형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ed나 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Build, built.
만들다, 만들었다.
Feel, felt.
느끼다, 느꼈다.
We use the simple past to talk about completed actions in the past and to talk about habits in the past.
단순 과거 시제는 크게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나 행동을 말할 때, 과거의 습관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watched some funny videos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재밌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이 사람은 과거에 완료된 행동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I watched some funny videos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재미있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To form questions with the simple past, we add the verb do.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해 의문문을 만들 때는 do, 두 동사를 붙입니다.
Did you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당신은 중학교 때 회화 수업을 받았습니까? 이 문장에서 과거 시제 본동사 take는 단순 형태를 유지하고 조동사 did를 사용했습니다.
Did you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단순 과거 시제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도 조동사 do, do를 사용합니다.
I did not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나는 중학교 때 회화 수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Did you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I did not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단순 과거 시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